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여기까지 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이렇게 바깥에 저희 교회 화단에 보면 철쭉이 환하게 피어나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좀 얄밉게 꽃샘추위가 막 와서 얼마나 그 꽃을 괴롭히고 있는지 그래도 그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철쭉 꽃은 예쁘게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화단에 핀 예쁜 철쭉꽃도 보시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곧 오겠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스프링필드, 미국 그 스프링필드의 대학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덕수양관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라는데 이름을 들었는데 평상시 안 듣던 이름이어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걸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우리 영동에 자라목이 있는데, 예, 자라고 목이 있죠. 네. 자라목 솔밭이 있는데, 그 자라목 솔밭에, 야, 그 우리 땅인데, 거기에도 사과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게 되었는데,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만 잔뜩 심어놓으면 열매를 안 맺는데요. 수분수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그 나무를 심어줘야 또 열매가 맺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반듯하게 자라 올라왔는데 가지가 많이 뻗쳐 있는데 원줄기만 놔두고 가지는 다 잘라내줘야 한다 하더라. 그래서 그 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러는 이제 심는데 심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평상시 나무 심으면 막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꼭꼭꼭꼭 밟아가지고 막 그래 이제 심는 것만 알아가지고 사과나무도 그렇게 심으면 되는 줄 알고 꾹꾹꾹꾹 밟아 놓는 거예요. 밟아 놓으면 잘 크는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과나무는 흙을 집어넣어서 살살 이렇게 흔들어 줘서 뿌리 속까지 흙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면서 빈 공간에 흙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만, 뿌리가 움직이지 않도록만 지주대를 해서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이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책임을 진 목사님이 사과나무 하는 그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의 형제님과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사과는 가장 맛있는 사과인데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오면서 그 형제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심는 방법을.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옆에다 여러분 그 고춧대 이렇게 옆에 세워놓은 지주대 그걸 이제 한 10cm 이렇게 떼서 박아가지고 10cm 정도 떼가지고 유격을 주고 이제 묶어놓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묶어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심하게 흔들지는 않는 거죠. 약간씩 흔들리기는 해도 10cm 유격을 줬으니까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옛날에 그 꽃집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쭉 나무 심는 걸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형제들이 나무를 심는데 쭉 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10cm 유격을 가지고 매놓는 이렇게 지주대에 묶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은 형제들에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주대가 있으면 사과나무를 딱 붙여가지고 꼭 묶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처음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지주대에다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꽃집을 했던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꽉 붙들어 매놔야 돼요. 그러면 농장하는 형제님께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전화를 했더니 형제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나무를 지주목에다가 딱 붙여서 묶어놓으면 이게 바람이 흔들리면서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바람에 흔들리기는 해도 접촉이 없으니까 껍질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목에서 10cm를 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농장을 하는 형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꽃집을 하던 경험이 있는 목사님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꽃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고추밭에 고추 이렇게 지주목에다 묶어놔도 꽉 이렇게 안 묶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유격을 두고 묶어놓는데 하여튼 어제 그래가지고 다 꼭 매달아 놓은 걸 묶어놓은 걸 다시 풀어가지고 10cm 이제 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걸 들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안동에 있는 사과 농장하는 형제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신뢰가 가고, 네.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cm씩 떼서 이제 지주목을 박아서 묶어 놓고, 이제 2, 3년 지나면 사과가 열릴 건데, 예. 여러분 사과 열릴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자라목이 쏙 나와 있는 곳에 가면 솔밭이 있을 거예요. 가서 사과도 드시고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흐르게 되고 연결이 되면서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할까? 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걸까? 무엇 때문일까? 똑같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일까?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함을 저주하는 이야기도 보면 너무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당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이유는 근본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춰보면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내 마음이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내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내 자신이 버려지지 않은 채 내 자신이 불신이 되지 않은 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의사들이 환자 대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해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병원 오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다 자기 병을 확인해 본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진단을 내려가지고 온대요. 80% 이상은 틀린 거래요. 근데 어떤 환자가 제일 어려우냐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환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병을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고치지. 왜 의사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을 내리고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식선 안에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리를 하고 아 내가 이런 병이 걸렸구나. 문제는 왜 의사 찾아오죠? 그걸 알아도 자기의 병을 자기가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네. 별로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네.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의사 왜 찾아와요? 자기가 고치지.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의 진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의 진단이 옳은데 의사의 판단이 옳은데 의사는 그냥 자기 어떤 소견을 가지고 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이럴 것 같은데 일단은 검사를 해봅시다. 소변검사, 피검사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하나하나하나 다 해보고 종합을 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잖아요. 의사도 그렇죠. 검사도 안 해보고 정확한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스마트폰에 올라와 있는 글 몇 글 읽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을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리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그 말라리아가 감기 몸살처럼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리아라고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대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셨는데 두 번째 나라에 들렸는데 아 몸이 좀 몸살기가 있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아 목사님 말라리아도 똑같이 그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감기일 거야 라고 넘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검사 받아 봐야 됩니다 하고 바로 가서 검사했더니 말라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드시고 해서 바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병을 알아도 치료는 할 수 없으니까요. 왜 의사가 필요한 줄 알아요? 내가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병원을 찾는 거고 의사를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이 수술을 받고 나면 후유증이 95가지는 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그래야 의사가 수술을 해 들어가지. 거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의사는 책임을 의사에게 다 물어버릴 테니까. 의사는 절대로 수술 시작할 수가 없지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더라는 것이죠. 가인이 자기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나님 들으실 거야. 조금도, 단 1%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 걸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두 번 생각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묻게 되고 또 확인해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따라가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을 따라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눈앞에 보이는 형편보다도 형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죠. 하나님은 형편을 바꿔주시기보다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마르다의 마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을 바꿔야만 했다는 거죠. 마르다 마음 안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병들어있는 나사로는 살려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죽은 나사로는 살려줄 거라고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줘야 돼. 그 마음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줘야만 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바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마음을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고 마음의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 마음을 비워줘서 그 마음을 꺾어주고 깨뜨려주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신을 깨우쳐줘서 자신을 불신하게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세계로 그 마음을 끌어줘야만 되는 건데요. 마태오 22장에 임금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보면 임금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초청을 해오는데 오소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또 초청해 오지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나님이 갖추어 놓은 거예요. 자, 임금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오소서. 뭐예요? 다 갖추어 놨으니까 오라는 거죠. 아멘. 그래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5월달이 되면 대전도 집회 기간이 돼요. 대도시에 대전도 집회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전도 집회를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하자 94개국이 함께하는, 따라해봐요, 94개국이 함께하는. 야, 여러분들 지금 94개국이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 얼마 전 부활절 연합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도 지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부활절 연합예배 어떻게 드려요? 온라인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200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남미 쪽에서는 계속 댓글이 올라오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의로워요. 저도 죄가 없어졌어요. 저도 의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심령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성경 세미나 우리는 1천만 명 그리고 1억 명 시청자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냥 말만 들어봐도 놀랍지요. 1억 명 시청이라고요? 1천만 명요? 예, 94개국이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오시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부활절 연합예배 봐요. 600만 명 시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구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구나. 올림픽을 하면 200개 올림픽에 가입한 나라가 2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림픽 가입한 나라가 200 죄송합니다.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200개 국이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 그러면 너무 내로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안 될 것 같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종의 마음을 받아서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수양관에 신관을 지었는데 대덕수양관 산 높이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해발 40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산 정상에 수양관이 지어져 있는데 신관을 짓고 났는데 그동안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을 아껴 써라. 그래서 절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물을 아껴서 쓰고 그랬는데 신관을 짓고 나서 물이 부족해서 신관 그 앞쪽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500m 파고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1200m를 파들어 갔는데 야,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야, 여기서 한 1200m까지 파들어가면 온천수가 나오면 좋겠다. 우리끼리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중단을 하고 말았죠. 지하수 전문가가 와가지고 보더니 누가 여기 샘을 파라고 했느냐고. 목사님이 결정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기 물 없어요. 누가 여기 파라고 했어요. 이 산 꼭대기에는 물 안 나와요. 저 밑에 중간쯤에 도로에서 산까지 올라오는 한 3km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중간 지점에 그쯤에 물이 있지 여기는 물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수 전문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아니 여기 물 없어요. 저 밑에 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누가 못하겠어요. 지하수 전문가라면 여기 물 없지만 저 밑에 물 있지만은 여기 물 나오게 하는 방법 알아요. 그래 이야기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럼 저 밑에 물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샘 파가지고 파이프 연결해서 끌어올려야 된대. 제가 가끔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 가보는 거예요. 한의사님이 제 맥을 딱 짚어보고 항상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네요. 아, 예. 아, 어떻네요. 하고 몇 가지 딱 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저도 하겠더라고요.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네요. 몸이 차네요. 아, 그런 얘기 누가 못해요. 몸 따뜻하게 해주는 걸 가르쳐줘야지. 혈액순환 잘 되는 방법 가르쳐줘야지. 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하수 전문가 그냥 가버렸어요. 1200m를 팠는데 8,000만 원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야, 이 많은 물질을 들여서 지하수를 봤는데 물이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물이 안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샘을 봤는데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실 이유가 없어. 이곳에 샘을 파는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잖아. 신관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쓰고 씻고 구원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를 기뻐하시는데 왜 물을 안 주시겠나? 하나님이 분명 주시겠다. 그 마음이 들어지셨는데 잊어버리셨다 하더라. 어느 날 수양회를 치르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물을 마음껏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물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목사님이 그 방송을 듣고 빨리 저 연락해봐라. 어? 물이 부족해가지고 전략에서 써야 되는데 누구야? 왜 저렇게 방송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1200m 지하수를 파면서 파이프를 이렇게 박잖아요. 파이프를 박다가 다 못 박고 물이 안 나오니까 지하수업자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그 파이프가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포크레인 하는 형제님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막 빼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제끼고 했던 거예요. 한참을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푹 하고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야, 물이다! 그때부터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지하수 전문가 그 사람 가짜 같아요. 아니 그 사람 말이 맞는데 하나님이 물 주신 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팠어요? 누가 파? 여기 파라 그랬어요. 물 안 나와요. 여기 물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저 밑에 있는 물 구멍 연결해가지고 푹 하나님 끌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여섯 군데 대학에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됐는데 CLF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는 왜 CLF가 안 됩니까? 아, 여기는 CLF 못합니다. 왜 그렇죠? 초청장을 돌리면 한 사람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방 어느 도시에 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인도하면서, 여자 전도사님인데 교회를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한계를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났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이 전도사님 구원을 받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맡아주세요. 저는 도저히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이 선교에 맡길게요. 아예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저희들 선교에 속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하여 오해를 해가지고 저 선교회는 교회를 뺏어가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교단에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10명 남짓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기쁜서익 선교회 선교사를 추방을 시키자. 추방을 시키는데 교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00% 찬성을 하면 이 추방을 시킬 수 있다네요. 정부에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마침 대통령 종교 고문으로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 거예요. 성소공의, 이제 그 성소공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반대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그 선교사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 선교사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여러분 말만 듣고 그 일에 찬성을 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 사람 여기 데려다 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봐야지. 정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선교인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건지, 정말 그 교회를 빼앗은 건지 확인을 해보고 해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걸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결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목사님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여러분 일 아니라고 고마운 표정이 별로 하게 한 뭐 별로 화면에 보이질 않네. 제가 그 이야기 드린 거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이 당장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고 고마운 표현이라도 좀 하고 싶고 선물이라도 있으면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싶고, 이야, 그렇게 고마운 분이라면 한국에 CLF 하는데 초청 좀 하지 그랬어요. 만나봤어요? 아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마운 분을 왜 안 만나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전 세계 지금 CLF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재 전 세계 24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있어요. 목사님 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CLF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데까지 안 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못해요, 그 형편만 보고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럼요, 그건 아니지만, 자 봐요,
사람들이 안 오면 그 교단 대표들을 만나면 되잖아요. 직접 만나서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오해를 풀어야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죠. 만나야죠. 누구든지 저하고 만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성서공의 사무총장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이름이 하마스라 카든가. 그 외국 이름은 잘 안 외워져요. 저만의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하마. 아, 하마 목사님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마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앉자마자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다 여시더라고. 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의롭죠.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어. 마음을 활짝 여셨는데 제가 볼 때 마음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다시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 삶 속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연회장에 정치인들도 오고 목사님들도 오고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그 정치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딸 결혼식 너무 기뻤는지 이분이 정치인들 술 마시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엄격대로 술을 마셨는가 봐요. 근데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나라 법으로는 종교 그 대통령 고문이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래요.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고문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선교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서공의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신고를 해서 모든 선교 지원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병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다. 다 무너뜨리시고 다 망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버렸는데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나를 그렇게 고발한 사람 그 사람은 너무 또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지?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마음에 미운 마음 막 복수심이 팍 끓어오르는데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제가 간 거예요. 두 번째 만났는데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있잖아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선교 지원이 다 끊어져서 이 사무실 운영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고 한 달에 고정적으로 직원들 월급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해서 700불이 매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몇 개월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때까지만 좀 1년이라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꾸 늘어나네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니 3개월로 늘어나고 3개월이 6개월로 늘어나고 6개월이 1년으로 자꾸 늘어나네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에게 인간적인 도움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니, 세 번은 도와줄 수 있겠죠. 네, 1년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뒤에는요? 방법 없잖아요. 제가 도와줘도요, 어느 한계가 있는 법이지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 저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저 자식 소유 다 잃어버린 턱에 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왔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밉고 이놈의 인간들 내가 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향해 돌을 들어. 그러면서 원망, 인간적인 섭섭함, 분함, 온갖 감정에 잡힐 법한데 다윗이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이나 원함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셔. 그러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다가오는 그 600명을 향하여 잠깐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어. 지금도 함께 계셔. 저 자식 잃어버린 슬픔에만 젖어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저 자식 다 지켜주실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부딪혀 나갔을 때 그 전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한 손에 돌을 들고 절망에 빠져서 슬픔에 젖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는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잠깐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희는 하나님 안 믿어? 왜 형편만 보고 절망하고 그래?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지. 뒤로 돌아서 저 때문에 한번 쳐다봐. 피 한 방울 흘리는 적 있는지, 죽은 시체 하나라도 있는지, 죽은 여러분의 어머니 시체, 아버지 시체, 아이들의 시체 찾아봐. 있으면 그러고 나서 나 죽여도 늦지 않아. 있어 없어 분명한 이야기 해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라운 건 그거 봐. 저기 쳐들어오면 노약자, 부상자, 아이들, 거추장스러운 존재들 다 죽이고 건강한 사람만 데리고 가지. 근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목사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이기잖아요. 아말렉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도로 찾아왔어요. 내가 목사님을 한 번 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래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제 마음에 복음이 능력이 돼서 이분 마음을 딱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입니다. 맞습니다. 야,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 복음 들은 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벌써 이분이 나를 만난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았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에 그 교단 목회자들이 알고 찾아와가지고 왜 이단 교회 목사를 만나느냐 교리를 아느냐. 아니다, 그들은 성경적이다.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희들도 이 얘기 들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하든. 그 이후에 선교사님을 통해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난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만약 내가 그 목사님 만나지 않았다면은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사고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지금 그쪽에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교회가 한 여섯 군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또 자기 밑에 훈련받는 사람들 해서 줌으로 CLF 모임 갖자 그래요 지금. 곧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안짝 빼면 되잖아요. 누가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 오늘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를 받았어요. 장사를 해야 돼. 어떻게 장사해야 되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고 나면 또 자기가 바라봐지지요.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난 못하는데, 난 부족한데.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형편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조건을 찾고 형편에서 조건을 찾다가 절망하고 그런 형편 속에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자신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더듬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주인이 주셨는데 아 부담스럽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해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장사를 해서 남기지?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신 맡긴 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는데 이거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왜 주인은 나에게 이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었을까? 내 형편 아시고도 맡겨주셨을 텐데 아 그렇구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인이 해주시면 되겠구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구나 주인이 도우시겠구나 그러면서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가서 장사만 하면 이 장사는 남게 되겠구나 절대 안 망하겠구나 실패 안 하겠구나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데 부담스러웠는데 아니야 그거 제껴놓고 아니야 이 생각 내려놓고 주인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발을 내딛었더니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더니 이야 장사했는데 넘겼어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장사를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장사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알 텐데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을까? 그렇지. 주님이 하시면 되지. 이걸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됐을 때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잘 두고 걸어가라. 말도 안 돼. 내 형편 아시면 저렇게 이야기 못 하실 거야. 38년 동안 내가 누워 있었어. 온몸이 굳어 있어.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안 될 것 같죠. 자기가 볼 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잔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으면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고지 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벌거벗은 것에 매여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했고 벌거벗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예, 두려움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범죄를 하였든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든지,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러면서 매여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 놓은 세계를 안다면 그들이 어떤 죄악 속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으면 나에게서 죄가 끝난 거잖아요. 그에게 담당을 시켰으니까 나에게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자 이제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지막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대전 시민이 150만인지 120, 130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씻고 그 모든 생활 폐수가 흘러나가는데 이 생활 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다 흘러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천이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썩은 냄새, 악취가 날 겁니다. 그 곳 옆에 못 지나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깨끗한 물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만 살잖아요. 그죠? 그 많은 생활용수가 어디로 갑니까? 폐수 처리장으로 집결이 되는 겁니다. 폐수 처리장으로 계속 그 흘러들어가는데 150만 인구가 쓰는 그 오수가 어디로 들어가요? 생활 폐수가. 폐수 처리장으로 가서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돼서 맑은 물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폐수 처리장은 150만 인구가 쓰는 모든 생활 용수를 다 정수해낼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물이 더럽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죄를 눈보라에게 씻으셨다, 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담당하셨다, 내 모든 죄를 끝내셨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면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미 깨끗게 해 놓으셨는데,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동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버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죄만 사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미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이걸 맡겨주신 것은 다섯 달란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구나. 능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구나.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기에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첫 번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지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역시 막막한 겁니다. 두 달란트를 받아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장사해야 되는 거야? 난 어떻게 하라고? 난 방법도 없는데, 길이 없는데. 그래도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나보다 낫잖아,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 길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자, 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네, 어떻게 저렇게 남길 수 있었던 거지? 다가가서 마음을 두들겨 본 거예요. 마음을 더듬어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인의 마음이 거기 있었네요. 그러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아니라도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종들의 마음을 받아서, 또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달려가는 지체들의 마음을 또 받아서 그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해서 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의 대답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각, 자기 판단,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마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고립돼서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옳은 생각을 따라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입었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과 한 마음이 돼서 주인의 마음에 이끌려서 주인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너무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있었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신을 믿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길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함과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살아간다면 저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이 찾아와도 절망이 아닙니다. 능히 이기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 버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여겨져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면 절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이면 어떤 형편도 능히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1천만 명 그리고 1억 명 시청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나라가 변하고 온 세상이 예수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